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요. 찾으셔서 아니면 스크린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 19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고요. 옛날에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는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뜨드느니라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믿고 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 계시죠? 아, 뜨드느니라로 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게 읽었어요. 네, 축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드느니라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자신들이 대항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언젠가 자기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로 믿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도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귀신들의 인식은 뚜렷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까지 저질러왔던 귀신들의 그 악행 있잖아요. 그것을 중단한다든지 돌이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행태로든 반드시 행위로 흔적을 남기는데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끝으로 드러난 행동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드러난 행동,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믿음이 내면에 일으킨 그 변화는 반드시 끝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점심을 차려 먹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양파를 먹었어요. 아내가 귀가해서 당신 양파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양치질을 두 번이나 했는데 양파 냄새가 어떤 형태로든 겉으로 배어나갔던 것이죠.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반드시 겉으로 배어나와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26절에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야고보 저자는 못을 박듯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요. 자, 영혼 없는 몸, 영혼이 떠난 몸,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영혼 없는 몸, 영혼이 떠난 몸. 인격체로 여기서 말을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 존재에서 떠나가면은 누워있는 것은 시체 움직이지 않아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미국 TV 그 수사 드라마 그 CSI 같은 데 보면은 수사관이 그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시체 보관소를 방문할 때가 있죠.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 방에 검시관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관이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철제 테이블 위에는 희생된 사람의 남자 시신 항구가 누워 있어요. 몇 명이죠? 사람이. 누군가가 그곳에 전화를 합니다. 그게 몇 분 계세요? 제가 커피 뽑아갈게요. 몇 잔을 뽑아가야죠? 네 잔요? 영혼이 떠난 사람은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에 넣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 인정,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면 마음에 일어난 어떤 작용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죠. 만약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지금 그 남자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외부 행동에, 말과 외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24시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아현자매 혹시 성경제 요즘 비밀번호? 그래, 똑같이 옛날 거죠? 예. 오늘은 복음서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개인의 내면 공간을 차지했을 때 어떤 행동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이요. 여기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스크린에 그림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주님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시는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남쪽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이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 지점에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곧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1, 2주 내에 십자가형을 받으실 거예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반이 지났고 그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많은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록에 보니까 예루살렘 다음으로 잘 사는 동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걷어들인 세금이 로마 정부의 큰 수입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유대인 남자가 거주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리장이고 세리,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예요. 세금 징수원인데 장이에요. Director 또는 Chief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거두는 그런 과장이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세리장이고 부자라. 우리는 세리장 그러면 평범하게 들리겠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군지 바로 감이 잡혀요.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변방 지역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에서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이 세금 징수 책임관의 직위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을 선발해서 세금 징수 업무를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록에 보니까 그 직책을 경매에 붙여서 최고 입찰자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세금 징수관이 되면 로마에서 책정한 이 지역의 할당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플러스 더 많이 거둬들여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가 되면 동족 배신자 또는 로마 앞잡이 그런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케오는 해당 지역 전체의 세금 징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예요. 그의 직업 또한 세리였습니다. 그 마태 레위 세리는 세리장이 아니에요. 일반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 하나의 관리에 불과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케오는 세리들을, 이런 그 관리들을 관장하는 그런 디파트먼트 헤드였단 말이죠. 그 말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금 징수관 세리를 아주 혐오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라는 말은 금품을 탈취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그러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 부류, 그런 죄인의 부류로 취급하고 난 다음에 특히 경멸적으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멸과 멸시와 그 증오의 표적이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대 문화에 구전되는 그런 토라를 기록한 그 수집본 책들을 우리는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그 미시나의 기록에 보니까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세리, 세금 징수원에게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아주 경멸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고 여리고에 있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남으로 향하시는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같으면 사람이나 인물이나 어떤 그 정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배어있는 복음서신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경우는 극히 자제해요. 여기에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라고 하는 특별한 헬라어를 씁니다. 미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작은 키를 맹시한 것을 볼 때 이 삭개오가 유별나게 키가 작은 사람이 분명하고 IVP Background Commentary 배경 주석 책을 제가 참고를 했더니 고대 지중해 기준 삭개오의 키는 150cm가 안 되는 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누구나 조금씩 우리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외모 컴플렉스는 의외로 심각하게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관이나 또 직업을 선택할 때나 관계를 형성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떤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권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 눈 밑에 자리한 두 개의 동그란 광대뼈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막대 사탕이라며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됐다. 게다가 그 사탕이 꽤 커서 옆으로 얼굴이 넓다. 흔히 미인의 조건이라는 좁다란 얼굴형을 가지지 못한 나는 주로 머리카락을 내려서 얼굴형을 보완했다. 이 외모 콤플렉스는 의외로 우리 행동 여러 가지를 제한해요. 유튜브겐 인플루언서인 그 올 런던이라는 영국인 남자 혹시 알아요? 이 친구는 그 BTS 멤버 지민이를 닮기 위해서 2014년부터 8년간 20번 이상 성형 수술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술비로 영국 파운드로 23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하면 3억 6천 7백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 키 작은 남자는 보통 뭐 심리학에서 보면은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 징수원이 되기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유별나게 키 작은 어떤 것을 강조했지 않나. 키가 작다는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에 오는 열등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동족들로부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가면서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그러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거든요.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바람이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한 개인이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지금은 개혁 개정 성경을 저는 참고해서 설교하지만 그 앞에 번역본에는 보면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3년 반 동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삭개오는 이 정보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라든지 사람들의 의견을 알기 위한 지표가 택시를 타보면 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택시 기사들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라디오 켜놓고 그 뉴스 듣는 것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누가복음에 사회적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된 세리와 죄인들을 나사렛 예수께서 영접하셨다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평지에서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버리고 했을 때 혹시 욕먹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요. 이 나무는 가지가 낮고 잎사귀가 커서 사람들 시선에서 자기를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잎사귀가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전개됩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는 것, 그것을 깊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전개됩니다. 이 사케오는 그냥 오늘 구경거리였습니다. 결코 이 예수님을 대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곳으로 향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의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이슈, 중요한 사업,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은 그 외 자질구레한 것들이 신경 쓰이게 하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외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한 사람, 다른 모두가 외면할 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우연히 나무에 눈이 간 것일까요? 이렇게 가다가 뭔가 어린거리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사케오를 만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10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주신 그 미션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사케오를 찾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께서 찾고 계셨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의도에 들어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멀찍이 나무 잎 뒤에서 숨어서 구경하려고만 했던 그 사케오, 갑자기 예수님의 주목 대상이 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라. 크게 놀랐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우자매가 마켓에 갔는데 그냥 일 보고 있는데 수상인 크리스 힙킨스가 와서 Hi Sienna, how are you today?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아. 그 정도의 놀라움.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인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같은 집에 잠을 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숙박 이상의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지금 사케오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세금 징수 직책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았지만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사케오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면 장가 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딸을 안 주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몹쓸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위대한 랍비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에게서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케오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영접하번을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시선이 아주 차갑습니다. 이웃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저는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 그들 생각에는 우리처럼 예수님도 같이 저를 차갑게 대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찌 보면 그 형편없는 인간의 집에 예수님께서 하루를 지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웅성거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떤 나름대로 영적 성장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제 생각이나 관점을 고집할 때가 참 많았어요. 생각이나 관점.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잘못된 거 붙잡고 있었구나.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기준들이 있었어요. 내 주께서 기뻐하는 바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 승리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차지해요. 주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측면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 가운데 나는 허물이 한 100% 가운데 90% 정도 보여요. 주님께서는 그 허물을 보시지만은 10%, 20%가 귀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을. 나는 8, 90%의 잘못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리가 없다. 무 사람들이 보고 순거를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판단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기뻐하는 법을 학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는 법을. 자,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초청하여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이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항상 가면은 치유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만족을 주고 무엇이 그의 내면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지 마치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전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그래서 배척을 당하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지탱하고 있던 이제까지 그를 지탱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부요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때까지 견뎌온 거예요. 그를 지탱하고 있는 그 내부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작은 키로 인해서 열등감,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 징수 일, 불을 가짐으로써 그 열등감을 만회해 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질 정도였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그 부요와 재산을 우상처럼 이때까지 붙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요와 재산이 그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에서 그 자리를 내줍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내면에 모시면 이런 변화가 형태는 다르지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성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 새로운 것을 붙잡는 일 반드시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때 당시의 정황을 알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부자인데 그 절반의 재산이면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큰 돈입니다. 예전에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도 놀라운 반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절반 남은 재산 대단하잖아요. 부자이지 않을까. 그런데 두 번째가 더 기막힙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요. 세금을 속여 과도하게 징수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버려 갚겠다는 건데 세금과 원래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록에 철저하고 장부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거뒀다는 것이 있겠죠. 삭개오가 내 갑질의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행을 깨는 아주 파격적인 배상 액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 같은 데 보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남의 돈을 착취한 경우에 그 피해나 손실을 입힌 전에게 얼마를 더한다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5분의 1. 이때는 시간차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연제를 잡고 그 제 값을 온전히 갚되 원금을 손해를 입힌 그 원금을 다시 보상하되 그게 플러스 얼마를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피해 핀 금액에 플러스 5분의 1 더해서 보상하라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세금 징수를 과하게 해서 내 것으로 착복해서 내 장부채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피해 금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보니까 100데나리온의 돈을 과다하게 세금으로 징수해서 내 것으로 내 포켓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율법 규정으로는 지금 원금 100데나리온과 5분의 1 20데나리온을 합해서 120데나리온을 줘라 라고 율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개오는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400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동안 해온 이 장부책에 근거해서 400%씩 갚겠다는 거예요. 남은 재산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완전히 그 월급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의 재산 규모로 축소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셨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 시간에 삭개오가 누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가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저 추워 죽을 인간이 왜 우리 집에 싫어하니까요. 또 세금을 들렸다고 트집 잡으려고 오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금 많이 걷어서 피해 보상하러 왔습니다. 안 믿기죠. 뭐라고?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면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말하기를 제가 탐욕 때문에 세금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착복해서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뭔가를 꺼내는데 피해 금액의 4배에 해당되는 돈을 건넵니다. 만약 그 집 주인이 삭개오에게 왜 당신이 이렇게 변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며칠 전 나사렛 예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나의 내면에 뭔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를 말로 해요. 변화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킨 변화로 인해서 이 주님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말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가치관은 똑같은데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뭔가의 논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자신이 변함이 없는 인격 그 가운데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그 믿음이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예수님께서 그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만남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삭개오의 내면에 믿음이 자리잡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그의 생애에서 삭개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영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아무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변화의 모습, 그리고 내면에 일어난 그의 가치관의 변화, 이것을 보고 로마 정부의 협력한 탐욕스러운 인간에 불과한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광경을 구경하려고 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면에 있던 무의식적 그 갈망을,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해서 거둬들인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착복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를 희생해서 얻은 재물로 자기를 배불렀던 그 저주스러운 무게. 우리는 알아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그 영혼에 짓누르는 어떤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마침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벗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인격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정의내리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인격이시다 믿는 것이 더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고맙게 여기는 그 정도, 그것까지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사람의 내면 공간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 그때 전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말과 행동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도록 도전하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님은 얼마나 나의 내면을 찾아오고 계신가? 나를 얼마나 찾아오고 계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찾아오고 계신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지금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진정한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마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어떤 모셔드리는 그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우상처럼 붙잡고 있던 어떤 부분을 반드시 놓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상은 같이 컴패티블 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종과 애플 기종의 스마트폰이 호환이 안 돼요.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어요. 제3의 어떤 뭔가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not compatible,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호환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어떤 영역의 자리를 딱 차지하시면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 우상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셔드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세 번째, 마지막은, 그 내면의 변화는 내 삶의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겉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데 내 생각 패턴이 똑같다? 안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말투가 똑같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옛날에 자기 했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정 그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를 표정, 말투, 행하는 그런 행동들, 어떤 그런 그에게 습관화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까지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가치관이 건드려짐으로써 말투가 바뀝니다. 생각 패턴이 바뀝니다. 당연히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은 어떤 행태로든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내면을 차지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체에게 어떤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 손대고자 하는 그 많은 영역 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못 열게 의도적으로 차단된 그 방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방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곳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냄새나는 것들을 치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내 내면을 차지하여 이 방을 차지하여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작업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삭개오 영원한 나라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그의 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내면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겉으로 드러난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 주님 이 열매로 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